민수기 48번 메시지 전쟁 17번째 민수기 36장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35장에 있는 도피성들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추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35장 25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에 따르면 구출된 살인자는 도피성에 남아있어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소유한 이래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도피성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을 때 도피성인 그분 안으로 피한 사람들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에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과 후견인 안에서 지켜지고 보호받았던 율법이나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를 상징하는 요한복음 10장 1절의 양우리와 같았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난 이래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도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만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이 질문에 대답하고 싶습니다. 죄들의 사함과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많은 믿는 이들이 여전히 구약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확신이 장래에 언젠가 주어질 것이라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러한 믿는 이에게 그의 죄들이 사함받았는지를 묻는다면 그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피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나의 죄들이 사함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확신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때만이 내가 하늘로 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는 이는 그리스도를 그의 도피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우리 죄들이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도피성인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죄들은 사함받았다.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과 여러분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을 대신한 그분의 구속하는 죽음은 이미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여러분의 죄들은 분명히 사함받았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도피성에서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요점은 구약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도피성의 의미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들은 숨는 곳이며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분이 이미 죽으셨으며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오 주 예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들이 사함받았고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섯 개의 도피성들을 요단 저편에 세 개, 가나안 땅에 세 개가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안배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창조하셨고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그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표에서 세 개의 도피성들로 된 두 그룹은 3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도피성들이 되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땅 위에 살아계심을 우주에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지역들에 있는 여섯 개의 도피성들의 배분은 3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며 유용하신 분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가까우시며 유용하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마다 계십니다. 삼일 하나님이 실수를 범한 모든 사람의 도피성이 되시기 위해 사람들 가운데 퍼져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범했으며 계속해서 날마다 실수를 하지만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까지 확대되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만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좋은 땅의 배분에 관한 미리 정하심과 관련된 최종 문제로서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율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성들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율례. 우리는 민수기 35장의 도피성들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다루어져야 할 마지막 문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성들이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더 추가된 율례입니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그것을 다루는 한 부분을 첨가시키게 하셨습니다.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이 그들의 아비의 가족을 위하여 땅을 요구했음.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슬로브앗의 다섯 딸들은 그들의 아비의 가족을 위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에는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요셉 자손의 가족 중 아비 집의 두령들이 그들의 지파를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땅을 요구함. 요셉 자손의 가족 중 아비 집의 두령들이 그들의 지파를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 요셉 자손의 두령들은 만일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 지파의 밖에서 결혼한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또 다른 지파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반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들 자신의 지파는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매들의 견해와 형제들의 견해의 차이를 봅니다. 종종 자매들은 그들의 관념과 의견에 있어서 형제들보다 더 섬세합니다. 그러나 자매들은 근시안적일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들의 관념 안에서 매우 섬세하여 그들의 아비집을 관심했지만 그들은 전체 지파를 고려하지 않고 근시안적이었습니다. 아비집의 두령들은 전체 지파에 대한 견해를 가졌으므로 그들의 지파를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슬로브앗의 딸들을 위한 기업을 제공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지파의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들의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심.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들의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고 다섯 딸들에 대한 그분의 돌보심이었으며 물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과 결혼한 경우 3절에서 요셉 자손의 가족 중 아비집의 두령들은 만일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 딸들의 기업이 그들 지파의 기업에서 취해져 딸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년이 오고 딸들의 기업은 그들이 속해 있었던 지파의 기업에 더해짐. 4절은 계속해서 희년이 왔을 때 딸들의 기업이 그들이 속했던 지파의 기업에 더해질 것이며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아비들의 지파의 기업에서 감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업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파 전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예고해 줍니다. 하나의 율례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짐. 5절부터 9절까지의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하나의 율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로 그들 조상 지파의 가족 내 사람들과만 결혼하게 함.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하나님은 딸들에게 그들이 좋은 대로 결혼하도록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조상 지파의 가족 안에서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 자유는 하나님의 규정의 제한, 경계 안에서만 행사되어야 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이동하지 말아야 함.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의 기업이신 그리스도가 이동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분을 이러한 기업으로 붙잡아야 함을 상징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우리로 이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결혼을 포함한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모든 방식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믿는 이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옮길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지파에서 기업을 소유한 딸마다 그 아비 지파의 가족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함.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 이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들의 아비의 아들들과 결혼하였으며 그들의 기업이 그들의 아비의 가족의 지파에 남아있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그들 아비의 형제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유한 자유가 무한한 것이 아님을 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해방 혹은 자유는 항상 하나님의 규정에 의해 제한됩니다. 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사례는 이 율례가 완성된 한 가지 경우임. 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한 사례는 이 율례가 완성된 한 가지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율례는 성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주 예수님의 계보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마리아가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었으며 요셉은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솔로몬의 후손이었음을 볼 것입니다. 요셉은 가난한 집 출생이었고 마리아는 부유한 집 출생이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셉 편이 아닌 마리아 편에 기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을 때 마리아의 기업이 요셉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둘, 곧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를 낳기 위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36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그러한 율례들까지도 성육신 안에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모든 성경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며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36장의 율례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5장의 도피성들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민수기 36장의 기업에 대한 문제의 해결은 그리스도와 관련됩니다. 이것은 민수기의 마지막 장까지도 그리스도와 특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인류를 위한 도피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실질적인 의미에서 35장의 도피성들은 36장의 율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구에 감사할 것이며 요셉 자손의 가족 중 아비집의 두령들의 요구에 감사할 것이며 이 문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되는 방식에 감사할 것입니다.